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올해 긴 장마와 홍수 피해 때문에 북한의 농사가 큰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량미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하죠. 군인들이 농장에 상주하면서 가을을 하는 대로 군량미로 가져가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가져가는 식량이 많아지면 농장원들의 목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지난달 황해남도 연안군의 한 협동농장에서 이런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다가 일부 농장원과 농군뱅 위원장 한 명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이 농군뱅 위원장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농장원들이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하소연하자 농장관리위원회 또 군량미 상으로 나오는 군인들 리당까지 찾아가 농장원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 농군뱅 위원장은 반동으로 몰려 보위부에 체포됐습니다. 군량미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던 농장원들도 끌려갔다고 하는데요. 특히 농군뱅 위원장은 관리소에 끌려가거나 무기 교화형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도 현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당국에서는 그를 군량미 미납 운동을 모략하고 농장원들을 선동한 자로 규정했다고 하는데요. 농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지 못하고 이를 해결해 보려 했던 간부가 처벌당한다면 앞으로 어떤 간부가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나서려고 할까요? 참 답답합니다. 임영웅의 이젠 나만 믿어요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북한 사회 변화나 경제 상황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뭐 국제사회 시각 관련 통계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네.
좀 듣고 계시는 분들이 북한 당국의 선전 내용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서 관련 내용을 좀 살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북한 사회 변화를 알 수 있는 통계가 있다고 하니까 네. 저도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조사가 된 건가요?
서울대 그 통일평화연구원이라고 하는 네.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2012년부터 매년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을 조사를 해서 북한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은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하는 대상들은 그 조사년 때 그 전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을 네.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2019년에 북한을 탈출한 이 탈북민 109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조사 결과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나요?
북한 이제 주민들 경제 상황, 이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경제 활동에 대한 그런 통계가 좀 있는데요. 북한 주민이 공식 경제 활동 참여율이 역대 최저치에 이르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아.
이 공식 경제 활동 참여율이라고 하는 건 북한에서 그러니까 세대당 한 명이라도 국가에서 배정한 그러니까 뭐 공식 직장에 출근하는 비율을 의미를
네.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올해 조사에서 북한에서 공식 경제 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한 약 72%로 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 조사와 좀 비교를 해보면 좀 큰 차이가 있거든요. 2018년 조사, 그러니까 2017년에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조사를 했을 때 이때 공식 경제활동 비율이 90.8%까지 올라갔는데
네.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75.9% 그리고 올해는 70% 초반으로 2년 연속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사를 했던 분 중에 한 명이 한국은행의 이종민 박사라는 분이 참여를 했는데요.
네.
10월 말에 이 보고서 발표를 할 때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좀 길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걸로 분석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공식 경제 활동 참여 비율이 이렇게 낮아진 게 지금 전문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장기화가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2017년 말에 강력한 대북 제재가 채택이 됐는데요. 이 상황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지난 2년간 이 공식 그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좀 낮아진 거는 2017년 말에 그 유엔에서 채택한 대북 제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대북 제재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집권한 이후에 핵 개발에 엄청나게 그 박차를 가했잖아요.
네.
그래서 유엔의 대북 제재도 더욱 강화됐는데 특히 2017년 12월에 역대 최강이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 제재 결의 23975가 채택이 됐습니다. 제재 내용을 보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제재가 가해지는데요. 결의안에 이제 북한 수산물, 농산품, 광물의 수출 금지. 그러니까 네. 북한의 대표적인 수출품을 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핵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거를 막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으로 수출하는 석유나 석유를 원료로 하는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거. 뭐 석유를 원료로 하는 제품 중에는 비료 뭐 원료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북한의 또 주요 외화벌이 그 통로였던 해외 노동자를 2018년 12월까지 귀국시키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채택이 됐고 이 제재가 이제 2018년부터 본격화되면서 북한의 이런 공장 기업소 생산 활동이 위축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직장에 출근하는 비율도 떨어졌다는 걸 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를 통해서도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북한에서는
네.
네, 그냥 국가가 배정해진 직장에 다녀봤자 뭐 배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직장을 안 나가고 그냥 개인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생활에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통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사실 공식 직장에 나가서 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정말 소수의 특수한 기업 정도만 되고 대부분 북한 주민들은 알아서 벌어 먹고 살고 있죠.
어차피 알아서 벌어
네.
먹죠.
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2019년에 북한을 탈북한 북한 주민 109명은 기업소나 공장에 나가더라도 한 푼도 벌어들이지 못한다 이런 응답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공식 직장에서 소득이 전혀 없었다 응답이 66%로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 뭐 시장 같은 거겠죠.
그렇죠.
이건 91.7%인데 그런데 이제 이 비율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12년부터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조사한 이래 꾸준히 90%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 주민들이 뭐 나라에서 배정한 직장 다녀서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시장 같은 데 나가서 스스로 벌어 먹고 살고 있다. 이런 사실이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 도생하고 있죠.
네.
북한 주민들이 바라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사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핵무기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예, 그냥 경제만 좀 제발 좋아졌으면 강성대국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네.
먹고 사는 것만 좀 좋아졌으면 이런 걸 가장 바라실 텐데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북한 경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북한 당국은 제국주의자들의 봉쇄나 제재 때문에 우리 경제 힘들다라고
선전을
네,
하죠.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똑같은 근데, 말.
네, 근데 이 탈북민들은 다르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꼽은 게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다. 이게 전체 응답자의 약 25%가 답변을 했고요.
이거는 정말 안에서 네. 늘 얘기하고
네.
북한 주민들끼리도 모이면.
네.
그리고요.
그리고 개혁 개방을 안 해서 그렇다가 약 24%.
네.
그리고 최고 지도자 탓이다. 이게 이제 16.5% 이렇게 총 세 가지를 꼽았어요. 큰 이유가.
최고 지도자 때문이다가 16.5%나요?
네.
꽤 높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굉장히
네.
좀 정확하게 또 내부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북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선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방법을 제시해달라 했더니 첫 번째로 꼽은 게 자본주의 도입과 경제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뽑은 게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등 이런 개방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당국이 지금 자력갱생, 이 나라의 문을 닫아걸고 하겠다는 정면 돌파 전으로는 경제 회생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야, 일반 주민들도 이렇게 네. 잘 판단하고 계신데 네. 왜 당국자들은 이거를 정말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인민의 알면서. 의지, 네. 인민의 지혜와 요구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당국자들의 판단에 의지를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로지 자신들을 위한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요즘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가지고 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들도 좀 높아요. 북한의 의료 실태에 대한 조사도 좀 진행이 됐나요?
네, 있었습니다. 뭐 이제 체감상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통계로 이제 그걸 또 보면 어느 정도 어려운지 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에서 5명 중 1명은 의료 봉사 받기가 쉽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 했더니 2019년 조사 때는 의료 장비나 약품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의료 봉사 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43%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경제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공식 의료 시장 규모가 또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네.
그러니까 국가 병원이 아니라 장마당 가서 약 사거나 뭐 개인 약국에 가서 이렇게 약 사거나 이런 비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2012년 조사 때는 장마당이나 개인 약국 이용 경험이 한 70%가 응답을 했었는데 2019년과 2020년 조사에서는 90%로 늘어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공식 의료 그런 체계를 활용하는 비율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의료기관 이용 시 뒷돈을 준 경험이 있다. 이 응답은 41%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북한의 어떤 보건의료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돈이 없으면 아파도 치료받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볼까요?
네, 북한 경제 이제 어렵다 어렵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외부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지난 9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에서 북한 경제 인터넷 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 그리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북중 국경을 봉쇄를 하면서 북한 경제가 타격을 받았다고 분석을 했고요. 올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적게는 -5%, 크게는 -10%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올해 북중 간 무역 규모가 크게 줄어들긴 했잖아요.
네, 일단 그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 북중 무역 규모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지난 10월에 중국 해관 총수에서 북중 무역 규모,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무역 그 수치를 공개를 했는데 총 한 5억 3천만 달러어치의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이제 중국에서 수입한 액수는 한 4억 8천만 달러, 그 중국에 수출한 액수가 한 4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보면 19억 5천만 달러가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네.
올해는 한 73%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무역 타격을 입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올해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 수해까지 겹쳐가지고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지난 6월에도 북한 경제 성장률이 올해 한 -6%로 급락을 해서 1990년대 중후반 이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최악을 기록할 것이란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이 전망은 국제 주요 그 신용 평가사인 피치라고 하는 단체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나온
네.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치가 지난 13일에 또 이제 북한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더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 북한 경제 성장률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그리고 대북 제재 등으로 미누스 10%를 기록할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대 이후 최악이라고 하면 정말 걱정이 되는데
네.
90년대 중반 그 식량난 때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였나요?
그 고난의 행군, 그러니까 미공급 시기가 제일 힘들었던 게 1997년이라고 그렇죠. 보통 말들 예, 하잖아요. 예. 그때 북한 경제 성장률이 추정치긴 한데 미누스 6.5%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누스 5% 만약 10%까지 된다 그러면 그때보다 더 힘들다
더, 예. 예,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때만큼 뭐 이렇게 식량난이 발생하거나 굶어 죽는 그런 대량 아사 사태가 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경제가 굉장히 힘든 것 같고 어쨌든 그 진행자님 이야기했듯이 코로나 그리고 핵개발 그리고 대북 제재 수해 피해까지 겹쳐서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힘든 어떤 경제적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 당창건 기념일 때 각종 무기들을 선보이면서 우리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을 개발하는 데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고 하죠. 여기에 들어갈 돈을 인민경제에 돌렸다면 북한 경제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는 북한 주민분들도 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북한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릴게요. 이적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비라는 뜻인데요. 레인.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한국 폴리텍 여자 대학. 한국에 정착한 정수련 동무의 생활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폴리텍 여자 대학으로 직업 교육을 받으러 가는 날이다. 폴리텍 대학 체험은 하나원을 졸업하기 전 마지막으로 받는 직업 교육이다. 대학으로 가기 위해 버스에 오르는 우리의 마음은 마냥 설렜다. 대학은 하나원에서 30리 정도 떨어져 있어 버스를 탄 지 몇십 분 만에 도착했다. 대학 입구에 입학생들을 환영한다는 커다란 프랑카드가 펄럭이고 있었다. 처음엔 우리를 환영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 대학생들의 입학을 환영한다는 문구였다. 순간 나도 모르게 한국 대학생들이 궁금해졌다. 과연 남조선 대학생들은 어떤 모습일까? 하지만 방학 기간이어서 남조선 대학생들을 한 명도 만나볼 수가 없어서 정말 아쉬웠다. 학교는 아담했다. 제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를 가진 건물들이 둘러앉아 좀 질서가 없어 보이긴 했지만 포근하게 마당을 감싸고 있는 그 자태는 나름 매력이 있어 보였다. 우선 선생님이 안내하는 커다란 강당에 들어가 한국 폴리텍 여자대학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관람했다.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소개됐는데 뭔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하지만 영상에 나오는 학생들의 열정 넘치는 모습들은 분명히 전달됐다. 특히 가정주부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시집만 잘 가면 다섯 개 대학을 나온 것보다 낫다는 인식이 있던 북조선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영상물 관람이 끝나고 대학 강의실로 이동했다. 폴리텍 여자대학의 강의를 체험해보는 시간이다. 기금속 공예학과, 나노측정과, 디지털 정보과, 영상 그래픽과 등 여러 학과 강의실들에는 최신 컴퓨터를 비롯한 필요한 장비들이 그쯤히 갖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멋진 곳에서 배운다고 생각하니 그냥 기분이 붕붕 떴다. 제일 먼저 받은 직업 교육은 귀금속 공예다. 보석과 광물을 구별하는 등 간단한 지식을 배운 다음 체험학습으로 목걸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모두들 말도 없이 열성스레 만들었다. 꽤 시간이 흘렀다. 목걸이를 다 만들었는데 그 모양들이 제각각이다. 잘못 갈아서 삐뚤어진 목걸이도 있고 너무 갈아서 구멍에 잘 맞지 않은 것도 있었다. 그래도 우리 모두의 얼굴은 밝기만 했다. 서로 만든 것을 평가하고 웃고 떠드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았다. 한국에는 직업들이 수없이 많다고 한다. 북조선에서처럼 나라에서 직업을 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맞는 일을 직접 찾아야 한다니 걱정이 됐다. 하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내 앞에 펼쳐질 일들을 떠올리며 밝게 웃어본다.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독일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네.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교육에 대해서 그렇죠. 알아보고 네. 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은 교육 얘기 말고 네.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판매량이 급증한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불티나게 팔리는 제품들이 있다는 거죠.
마스크.
마스크. 그리고 네. 또 체온계입니다. 체온계.
아, 맞아요. 네. 코로나가 열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열 체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열이 오르면 혹시 모르니까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이 체온계 시장이 한 550억 규모였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연간 한 130만 개 정도 이렇게 팔렸는데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한 200만 개, 250만 개, 300만 개 이렇게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체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요즘 체온 재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요즘은 뭐 네. 어딜 가나 계속 체온을 재니까 하루에도 체온을 뭐 5번, 6번 재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디 식당에 가도 체온을 딱 앞에서 재고 그렇죠. 어디 극장에 가도 체온을 재고 커피숍에 가도 심지어 체온을 재는 곳이 있어요. 근데 체온 재는 방법 여러 가지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귀 안에다 쑥 넣어가지고
귀에다 이렇게
그 구멍 안에다 쑥 넣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감염에 네.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요즘은 그냥 살 가까이만 갖다 대도 그렇죠, 열이 맞죠. 체크가 딱 되는 그게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북한에서는 혹시 체온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희는 수온이 들어있는
온도계 같이 생긴
온도계처럼 생겨가지고 겨드랑이에 이렇게 딱 끼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게 떠올라요. 어렸을 네. 때 그걸로 많이 체온
저희는 했잖아요. 그거 했었죠.
그걸로 겨드랑이에 넣거나 아니면 네. 입에 물고 있거나 한참.
저 북한에 무는 건 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입에 그래요? 물고 있어가지고.
입에 네. 무는 체온계도 있어요. 네. 그랬는데 요즘에는 사실 이제 코로나19라는 게 감염병이기 때문에 뭔가에 직접 손을 대거나 어떤 물건에 대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감염 위험을 키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체온계는 그렇게 안 하고 가까이 살짝 대기만 하면, 그러니까 진짜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냥 약간 거리를 둬도 체온이 딸깍 재지는
그렇죠.
이런 기계 장치가 굉장히 많죠.
와, 네. 너무 신기해요, 정말. 네.
저도 네. 그래서 우리 집에도 그러면 이제 딸깍 이렇게 하는 장치가 있는데
네.
극장이나 아니면 커피숍 같은 큰 가게에서는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쓱 문을 지나면 자동으로 저 앞에서 체온을 재주는 이런 기계들도 있죠.
맞아요. 얼굴을 인식하고 그렇죠. 몇 도입니다. 딱 그렇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체온을 재는지도 모르게 그냥 쓱 지나가면 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얘기할 것은 이제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체온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최근 대만에서 만들어진 우표 크기의 아주 작은 체온계를 오늘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아, 네. 우표만큼 작은 거예요, 체온계가? 네.
손톱보다 좀 크고요. 우표보다 좀 작고 우표만한 크기의 그런 체온계인데요.
아... 네.
열이 나는 것은 사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에서도 이 열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감염 질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열이 있으면 어쨌든 몸이 어딘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병원은 물론이고 공공시설, 사무실, 일반 가정까지 열을 재는 체온계를 비치하는 게 이제 필수인데요. 대만에서 이제 한 조그마한 기업이에요. 이 작고 가벼우면서도 몸에 이렇게 직접 붙이는 개인용.
아.
내 체온을 체크하는 네. 개인용 이 체온계를 만들어서 매우 정확하고 안전하게 체온을 재는 이런 기계를 만든 거예요.
네.
이 회사 이름은 iWeCare 이런 영어 이름이고요. 이 회사가 만든 체온계 이름은 템프8입니다.
템프8.
네, 그러니까 뭐 우표만한 크기니까 아마 이름 템프라고 하는 우표에서 따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표만큼 작다 해서 붙여진 이름 같고요. 대만이 코로나의 모범 방역국으로 지금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코로나 감염자 수가 훨씬 적고 사망자도 적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한국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대만과 한국이 비슷하거나 뭐 비슷할 겁니다.
근데 아, 네.
대만 언론들은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방역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템프8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체온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 정도예요. 예. 원래는 이게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필요한 체온계였어요. 원래 개발은 코로나 때문에 개발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
그런데 코로나 확산 이후에는 의료인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역할까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크기는 작은 체온계 우표만 했다고 그랬고 무게는 한 3g 정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작습니다. 아주 가볍고 사람의 몸에 붙일 수 있고요. 24시간 이게 그게 중요해요. 24시간 체온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있습니다.
중요하죠, 진짜. 예,
하루 종일 체온을 측정하는데 혹 좀 정상 체온을 넘어섰다 그러면 삐리리리 알람이 울리는 거죠. 경보가 울리는 네. 그런 특징이 있는 체온계입니다.
그냥 약간만 이상 징후가 있어도 바로 내가 알아챌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네.
저는 가끔 네.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다가 네. 제가 열이 있는 것 같 거예요.
그래요?
네. 머리가 막 아파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겠네요.
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네.
근데 당장 지금 체온계는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독작을 하기 전에 체온을 재보고 싶은 거예요.
아, 왜냐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네. 열이 있다 그러면 코로나 검사를 빨리 먼저 받으러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네네. 들어서 그래서 병원에 들려가지고 잠깐 체온을 쟀던 적이 있는데 열이 없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병원에 들러서 직접 쟀군요.
네.
많이 불안했나 보군요.
많이 불안했어요.
근데 네. 예민한 사람은 사실 이제 네. 우리가 보통 36.5도가 평균 사람의 체온이라고 하는데 37도만 넘으면 이제 혹시 모르니까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0.5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0.5도 체온이 올라봐야 거의 못 느껴요. 그런데 이제 이 기계는
네.
딱히 알람을 경보를 울리게 하는 온도를 딱 설정을 해놓으면 37도면 그냥 자동으로 알람이 울려서 열이 조금 높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우표 체온계 저도 보고 싶은데
네.
굉장히 조그맣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얇나요? 우표처럼 종이장처럼 얇을 거나 또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일단 우리가 흔히 아는 손전화
네.
또는 컴퓨터 등에 이 우표 체온계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오는 보이지 않게 전파로 신호를 보내오거든요. 이걸 받아서 온도가 지금 몇 도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표시판이 있는 우리가 어플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것을 손전화나 컴퓨터에 일단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그렇죠.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네,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내가 이 구매한 이 체온계의 번호, 등록번호. 이게 몇 번 만들어진 뭐 몇 번 체온계다. 이걸 딱 등록을 해주면 이제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금속으로 만든 온도를 체크하는 이 얇은 센서가 이 체온계에 붙어 있는데 그게 몸에 붙도록 겨드랑이 밑에 이렇게 부착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붙어요? 몸에 딱 붙어요?
네, 붙도록 안
떨어지고요?
설계가 돼 있습니다. 안 떨어지고 막 엄청 손으로 세게 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붙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보통 배터리로 이제 이 체온계가 작동이 되는데
네.
연속 사용 시간은 한 36시간 정도.
아.
그리고 이게 배터리를 이제 방전이 되면 이걸 다시 충전하는 데에는 한 2시간 반 정도
그러면
걸립니다.
다 충전이 되고
그러니까 보통 하루 24시간 내내 체온계를 붙이고 체온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체온 측정 시간은 알아서 본인이 설정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10분에 한 번씩 뭐 또는 1분에 한 번씩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가장 자주 할 수 있는 건 10초에 한 번씩도 체온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어쨌든 이 대만의 이 조그만한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 1년 반 정도 이 체온계를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아, 정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네. 그런 체온계군요. 네. 근데 아까 그 아이를 기다리는 그 부부, 그러니까 네.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를 위해서 체온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한 체온계는 어떻게 좀 그러니까 달라야 됐던 건가요?
이 체온계를 만든 회사의 이 직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젊은 아빠들이에요. 젊은 아빠들.
아.
젊은 아빠들이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아이가 열이 나면 밤에 울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가 엄마 아빠가 깨어 있을 때 낮에만 열이 나는 게 아니고 밤에 열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밤에 열이 나면 막 비몽사몽간에 이제 열이 난 아이를 막 달래고 치료를 하고 또 자고 또 때로는 아이가 칭얼대다 그냥 또 자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열이 나고 그걸 돌보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 아이의 열의 변화를
네.
부모가 깨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조사할 수는 없을까, 기록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좀 체온을 자주 잴 수 있는. 근데 체온을 잘려면 한 시간마다 체온 재서 병원에서 하면 엄마 아빠는 한 시간마다 체온을 재야 되는 거죠.
네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아.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젊은 부부들 중에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 아내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 해가지고 이제 난소에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게 하려면 매일 5시 반에 일어나서 기초 체온을 꾸준히 잰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그걸 꾸준히 잰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여성이 임신을 하게 할까? 이 방법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된대요. 그게 3개월 동안 계속 새벽에 체온을 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5시 반에 일어나서 네. 꾸준히 3개월간 체온 재는 게.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이렇게 장기간에 이 체온 재는 것이 힘들어서 난임 치료를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너무 막 지치고 힘들고 열 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출근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아빠들이 모여가지고 체온을 좀 정기적으로 누가 대신 재주면 어떨까. 그 시간을 깨워 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원래는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체온계가.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네.
좀 더 잘 쓰이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체온계를 써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단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는 주로 이런 아이나 아니면 그 부인의 열을 재는데 정기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반응은 대단히 좋았답니다. 그래서 아예 수면을 방해하지 않고 체온을 잴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반응이 매우 뜨거웠고 부모들도 좀 안심하고 눈을 붙일 수 있어서 좀 덜 필요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반응들이 이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아까 대만에서는 네. 코로나19를 우리가 잘 그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체온계다라고 정부에서 네네. 공식적으로 그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네.
체온계가 정말 그만큼 도움이 크게 된 건가요?
코로나19에 이 체온계 재활용 범위가 넓어졌는데 우리가 막 직장에서 커피숍에서 체온을 재는 것으로는 용도는 적합하지 않은데 어떤 용도로 이게 크게 활약을 했냐면요. 코로나19 전문병원. 그러니까 코로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모여있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병원이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 코로나19 환자들은 열을 수시로 하루에 여러 번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런데
아.
그걸 보통 때는 간호사가 직접 가서 이제 방마다 돌면서 열을 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잴 때 방호복이라고 해서 엄청난 옷을 입고
네.
열을 다 한 바퀴 돌고 와서 다 재면 다시 와서 이제 벗고 이걸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네네.
그 간호 인력들이. 그런데 이 기계 때문에 그냥 딱 한 번 붙여놓으면 자동으로
그냥 앉아서
그렇죠 앉아서 30분 또는 1시간 만에 한 번씩 열이 계속해서 얼마나 되는지를
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그냥 주르륵 기록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호 인력이 그 수많은 간호 인력이 하루 종일 열을 재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와 정말 획기적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상황을...
방호복 입고 벗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해요. 열 재느라고 막 부정확하게 쟀다가 또 기록을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코로나19 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이 페이팔이라고 하는 온도계 때문에 그 간호 인력의 업무 부담이 줄었고요. 훨씬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이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 네. 그러네요. 이 체온계 가격은 얼마나 하나요?
그러니까 달러로 하면 대략 90달러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비싼 체온계보다는 그렇게 좀 비싸진 않아요. 그렇다고 아주 싸진 않아요.
한 10만 원 정도가
그렇죠.
되는
한국
거죠?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인데 네. 그런 정도 체온계면 병원에서 쓰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가격이라고 하네요.
이거 매달 사람마다 다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1인당 10만 그렇죠. 원씩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누군 가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하죠.
야, 근데 이거를 뭐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에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 관리를 좀 더 쉽고 편하게 하는 그런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14%를 넘어선 고령사회는 이미 됐는데 2025년 되면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저출산 문제.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사람들을 특히 이제 그중에는 난임, 그러니까 임신이 잘 안 되는 여성들도 사실 있거든요. 낳고 싶어도.
네.
그래서 이런 난임 치료를 적극 정부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 건강관리 이런 것들에 부모들이 매년 많은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온계도 이제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지금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지금 현재 확실하지 않아요. 그때까지는 이 코로나19 감염 증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환자들 관리에도 이 체온계가 많이 쓰일 것으로 보는데요. 글쎄요, 북한에서는 이 체온계가 수입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서도 좀 더 쉬운 체온을 쉽게 잴 수 있는 그리고 네. 몸에 직접 붙이지 않고도 될 수 있는 그런 체온계들이 좀 많이 수입이 돼서
네.
북한 주민들도 코로나19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대만의 네. 우표 체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미영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2020년 11월 12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50년 전에 사망한 전태일 열사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국민 훈장 중 첫 번째 등급인 무궁화장이 내려졌는데요. 노동계 인사가 이 훈장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전태일, 그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요?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하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나라. 우리도 잘 살아보자며 많은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노동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5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20살도 안 된 청소년들이 생계 때문에 일을 해야 했고 일하는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1948년생인 전태일도 집이 가난해 어릴 때부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17살이 되던 1965년 서울 동대문에 있는 평화시장의 시다로 들어갔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재봉 기술이 있었던 테일은 1년 만에 재단사가 됐습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고 자신도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전태일은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해서였는지 함께 일하던 여공들의 어려운 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평화시장에 있던 피복공장 노동자들은 10대 초중반의 여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통풍도 제대로 되지 않는 좁은 방에서 하루 14시간씩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졸음을 쫓기 위해 각성제까지 먹고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먼지 때문에 폐결핵과 위장병을 달고 살았지만 쉬는 날은 한 달에 한두 번, 또 일하는 거에 비해 로임도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태일은 배골고 지친 어린 여공들의 다정한 오빠였습니다.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밀가루 풀빵을 사 여공들과 나눠 먹고 자신은 차비가 없어 집까지 2시간 거리를 매일같이 걸어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린 여공들의 처지가 딱해 인정을 베풀었던 건데 생각할수록 현실이 부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전태일은 여공들이 일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전태일은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기업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을 밝혀놓은 법인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법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책을 구해 밤을 새워 읽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소학교를 중퇴한 그가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전태일은 대학을 나왔더라면 대학 다니는 친구라도 있었으면 하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전을 찾아가며 근로기준법을 열심히 읽어나갔습니다. 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현실과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평화시장 피복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을 들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서울 청계천 앞에서 벌이려 했던 시위가 막히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 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22살 때였습니다. 큰 화상을 입은 전태일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국민들은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돌아보게 됐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전태일 사망 이후 1970년대에만 전국에서 2,500여 개의 노동조합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전태일의 생전 바람대로 대학생들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에 나섰습니다. 청년 전태일이 사망하고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 노동자들의 처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도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있지만 한국의 노동조합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도 만들고 국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나라라고 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떤가요? 나라에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고 있나요?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고 있나요? 궁금해집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라디의 I mean love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